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난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대림 제4주일이죠. 이제 성탄을 바로 눈앞에, 코앞에 둔 이 주일미사의 말씀에 전례답게 독서와 복음의 내용들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득 담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구세주의 탄생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갈등 부분을 또 조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가 정리하는 거죠.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오늘 일독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누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신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것도 있습니다만 그 신이 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오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신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이를테면 신은 무서운 존재다라고도 할 수 있죠. 보통 무서운 이유는 그 존재가 어디로 튈지 모를 때 무섭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무쌍함에서 나온 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은 바로 자기 욕망의 변덕의 합리화로 이것을 이용을 하죠. 권력가들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의 권력가들도 이럴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인간이 구세주를 어떠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기다려야 되는 데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또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기다림은 궁극적으로는 또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의 그 기다림의 태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은 준비죠. 그분이 언제 오시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지 그 길을 놓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보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오히려 강하게 그 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러한 기다림의 모습은 죽음 다음에 나의 모습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그 모든 모습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긴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또 세상이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긴다면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진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찾아가다 보면 좀 진중해지고 또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경쾌하게 표현한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다림의 모습을 현실적인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지혜문학의 코헬렛이라는 책입니다. 저기 공동번역에서는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코헬렛은 우리들의 삶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하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들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이 세상사가 전반적으로 허무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주요한 게 이겁니다.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봤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의 자리에 또 불의가 있음을.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시니,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헬렛은 구약의 신학, 신명기 신학, 상선벌학의 신학을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정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그 신명기 신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서 정의롭게 살아본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기존의 성서 같진 않죠. 그 반문의 주제어로 코헬렛은 허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맞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누가 그를 이끌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요. 인생에서도 내가 얻을 것은 없기에 허무고 그 인생의 허무보다 더 허무한 것이 죽음인데 그런 인생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지만 말고 오로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또 시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고 참양 각초는 싹을 덧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라고 아주 운치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코헬렛이 죽음이 예비된 이 허무한 인생에서 찾은 삶의 의미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저 먹고 노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일견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셔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내 옷은 항상 깨끗하고 내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 태양 아래에서 너의 허무한 모든 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내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노고에 대한 몫이다 라고요. 그 즐거움이 그러한 오롯한 세상적인 즐거움만 채우자는 것이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코헬렛이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코헬렛이 말하는 이 즐기자라는 말, 이 말은 사실 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은 인위적인 것에서 힘을 빼자라는 말입니다. 일단 코엘렛이 즐거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준 단어는 위에서 언급한 허무라는 단어죠. 하지만 이 허무는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인생을 놓아버리는 그런 부정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인생을 허무함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인생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는 그 시선의 궁극점에는 당연히 하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는 말인데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코엘렛은 허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이 만든 관점으로,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규율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규정짓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신명기 신학, 또 상선 버락의 신학은 오로지 하느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의 코엘렛적인 표현이 바로 허무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상선벌하게 하느님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오롯하게 상선벌하게 하느님이 되겠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이 말하는 허무, 삶에 대한 허무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둔 것에 대한 허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라는 물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둔 것은 그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위적인 것에 코엘렛은 과감하게, 당시에는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구약의 전통, 신명기 신학, 상선버락의 신학을 포함을 시킨 거죠. 하지만 코엘렛은 이 즐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풍자적으로 그리고 해학적으로 자신의 비판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기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인위적으로 규정짓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코엘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위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라는 그런 뭐 속담과도 비슷하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보았다. 나는 지혜롭게 되리라 하고 말해보았지만 그것은 내게서 멀리 있었다. 이런 자기 고백적인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제 아무리 대단한 수행을 했다라고 한들, 아니면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봉직하는 뭐 대사제라고 한들, 그리고 세상에 뭐 대단한 뭐라고 한들, 한낱 우리는 너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말의 허무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직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망각한 채 스스로 완전하다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또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허무입니다. 결국 거룩함도 욕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코엘렛은 그 한탄, 세상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코엘렛은 염세주의 인생관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의 저자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예찬하고 삶을 즐기라라고 가르치죠. 삶을 즐기라는 권고를 7번 반복하면서 완전수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자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네가 아무리 권력이 크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뭐 대단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죠.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고 인생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바라보자라는 코엘렛의 권고가 바로 허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의 인생관은 어느 한 사주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코엘렛은 구약의 전통, 구약의 신학에서 가장 자유로운 책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쉽게 보는 순진한 낙관주의자도, 또 모든 창의성을 말살하는 비관주의자도, 또 독선적이고 경직된 수덕주의자도, 엄격주의자도, 또 쾌락에 탐닉하는 천박한 향락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불의한 모순과 온갖 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직하고 냉철한 눈으로 구석구석 살피면서도 세상에 대한 회의론에 빠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고, 또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관조하면서도 비관론에 기울이지 않는 이 내면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 방식대로 다스리시면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대한 이 철저하고 순수하고 이 투명한 믿음이 바로 고헬렛의 회의론과 비관론에서 비켜서서 자기만의 고유한 자리에 서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인과응보와 같은 전통적 개념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느님상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일단 신비 자체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에, 구약 성경의 욥기에 깊은 고뇌에 대한 답이 바로 코엘렛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와 코엘렛은 또 자기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욥기와 코엘렛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코엘렛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의 길을 네가 알 수 없고 임산부의 뱃속에 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듯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너는 알 수가 없다. 이 알 수 없다의 중심에 바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지만 하느님을 믿자라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걸 마음에 담아두고 어쨌든 하느님을 따라가려는 코엘렛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만, 코엘렛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풀지 못한 죽음에 대한 답을 바로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시면서 이 구약의 어떤 큰 흐름에서의 궁극적인 답이, 어떤 의문이, 가장 힘든 질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코엘렛의 하느님에 대한 설명은 시대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코엘렛의 결론이 좀 엉뚱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좀 달라지죠, 사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후대 다른 편집자가 코엘렛의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다시금 결론에다가 다른 결론을 덧붙인 그 구약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코엘렛의 신앙관, 우주관은 자유로웠고 그만큼 하느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자의 죽음, 우리 모두의 죽음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느님과의 그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래서 이 코엘렛을 통해서 보고 표현한다면 바로 자유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자유는 하지만 인간 세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자유를 넘어서는, 그 모든 세상적인 자유를 초월하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적인 자유를 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자유 안에서 또 우리가 맞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또 함께 궁극적으로 맞게 되는 죽음을 또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